거지로 사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거지 아버지가 자신에게 이제 생이 얼마 안 남은 걸 알고요. 집감하고 아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남기고 갈 것이 하나 있다라고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혹시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그동안 돈을 모아주셨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잔뜩 기대를 하고 아버지한테 다가갑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자신의 이불 밑에서 장부책 하나를 주더랍니다. 그래서 아들은 속으로 아 그동안 몰래 모아놓은 재산 목록인가 보다. 그리고 또 얼른 받아서 열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열어보니까 그 장부채에 가장 가득히 적은 것이 뭐냐면 황부자집 생일날, 김약방 매년 고사 지내는 날, 동네 누구누구 생일, 잔치, 백일, 돌, 환갑 등등 그 동네 모든 사람의 경조사가 다 적혀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실망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버지, 이게 다 뭐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이놈아, 얻어먹는 놈은 때를 잘 맞춰야지 놓치면 굶는 거야. 그러면서 평생 이것을 내가 정리해서 너한테 주니까 너도 잘 간직했다가 네 아들에게 물려주거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물려주기를 위해서 애를 쓰시다가 그리고 또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애를 쓰시며 살아갑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못하는 것이 없겠다고 쉽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요. 정말 우리들이요 부모로서 자식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뭐 재산이겠습니까? 집이겠습니까? 아니면 공부할 수 있을 만큼 공부시켜줘서 그 아이가 이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건강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부모들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유산들은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다윗의 유언이 1절부터 9절까지 적혀 있는데요 성경을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10절을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9절에 있는 내용은 다윗의 유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절부터 9절에 있는 다윗의 유언을 우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4절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5절부터 9절까지는 내가 사람에게 이렇게 하여라 라고 유언을 남기는 다윗의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먼저 2절부터 3절을 보시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너는 대장부가 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대장부라고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용감하고 사나이다운 사나이가 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문장을 직역을 하게 되면 이런 의미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너는 강하게 되고 그리고 남자가 되어라 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또 한 번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언제 나오냐면 여호수아서 1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하실 때 똑같은 히브리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장부가 되어라 라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사나이가 되어라 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사나이처럼 나의 죽음을 그렇게 장부처럼 맞이하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장부의 의미는 여호수아서 1장에 있는 하나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단단히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어라. 즉 하나님께 꼭 묶이는 자가 되어라. 그 말씀에서 치우치지 않는 자가 되어라 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다윗을 보시면 다윗은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골리앗을 맞아 싸웠을 때 그는 칼도 창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골리앗에게 나아가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싸운다. 그리고 이겼잖아요. 사울왕에게 쫓기서 죽음의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때도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노년에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도망을 가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너의 피가 너에게로 돌아간다고 막 저주를 퍼부을 때 부하들이 물습니다. 저 사람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내비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살려고 하나님 의지해서 살려고 했을 때 그는 노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모든 문제를 풀어갔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왕으로 권력도 부귀영화도 또 죄의 무서움도 모두 다 겪어본 왕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있어서 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다 살아보니까 가장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시편 33편 12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우리 자녀와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하셔서 그들의 인생을 돌보시고 이끌어주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자식들에게 남겨줄 가장 귀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큼 자녀들에게 남겨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의 여러 분야에 전부 기부하고 자식에게 단 한 푼도 물려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철강왕이라고 부르는 카네기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녀들에게 한 푼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상속은 자신들의 재능과 에너지를 망치게 하는 것이다. 저 세상으로 돈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청교도들은요 자식에게 미국에 온 청교도들은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을 수치로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재산이 있으면 그것을 주회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헌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하지만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이나 아니면 권력이나 명예가 없다 해도 우리에게 물려줄 가장 우리가 물려줄 가장 고귀한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아이들이 분명히 하나님만 믿는 신앙만 있다면 우리가 자녀를 떠난다 할지라도 그들이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며 신실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요 아이들은 부모님을 보면서요 그들의 신앙의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말은 하지 않지만 부모님들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의 바탕을 여러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부부가 교회를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 안에서 별거 아닌 것 같고 말싸움이 났어요. 그리고 그거를 아이들이 뒤에서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섰는데 갑자기 부모님의 얼굴 표정과 말투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부 다 오? 차와 교회에서의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갑니다. 근데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면서 부모님들이 얘기를 나누면서 이럽니다. 아, 오늘 그 김집사, 이집사 막 흉을 막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나중에 찬양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끝내야 되니까 목사님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설교 오늘 너무 길었어. 좀 짧으면 좋은데. 막 이렇게 험담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그 얘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의식 중에 그들의 신앙에 대한 밑그림을 그렇게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이 뭐였냐면 교회와 교회 바깥의 삶의 이중성입니다. 또한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미신적으로 그때만 한때만 믿는 신앙을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때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점쟁이 찾아가는 거, 필요할 때마다 진짜 무슨 뭐 물 떠놓고 기도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다윗은 시편 18편에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앞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시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자신의 모든 것이 주님이시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 자신의 힘도, 자신의 구원도, 자신의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만 찬양하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요. 그 고백이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당하든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그것을 자녀들에게 남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과 삶이 다르신 분들이 계십니다. 죄송하게도. 이런 얘기가 있죠. 어떤 분이, 이분은 낚시광입니다. 매주마다 낚시를 가려고 주말만 되면 온갖 그 꾀를 다 부립니다. 근데 부인 되시는 분이 너무나 신앙이 좋으셔서 부인이 막 성화를 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억지로 교회를 나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에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는데, 그분은 한참 저기 속으로 낚시 잡는 상상하다가 월척한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그분의 아들이 교회로 왔어요. 근데 주일날인데 주일학교 좀 늦게 오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 묻습니다. 왜 늦었니 너? 그랬더니 오늘 아빠 낚시를 가려고 했는데 아빠가 저는 교회 가라고 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아우 너 아버님 참 훌륭하신 분이시구나. 예배 드리는 것이 낚시보다 나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사실은 아빠가 오늘 낚시 미끼가 두 사람 분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를 교회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아이가요, 다른 친구들과 함께 그 교회 장로님 밭에서 수박을 서리하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아이를 불러다 놓고 야단을 칩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도둑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냐고.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 아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강도를 향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삶이 하나 되지 못하면 이런 우스운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생활화된 신앙을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합니다. 다윗 솔몬에게 남기는 유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의 방법이, 어쩌면 형통할 비법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고 내 자손들이 그 길을 행하면 다윗 왕가가 끊어지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학문 중요합니다.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바른 가치관이나 인생관이나 바른 세계관이나 바른 역사관을 줄 수는 없습니다. 도움은 줄 수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우리에게 바른 역사관과 신앙관, 인생관, 세계관을 줄 수 있습니까? 가치관을 줍니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 자녀에게 남겨져야 할 것은 세상의 학문도 아니고요, 세상의 지식도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 여러분, 인생에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나에게 편리한 것인가, 나에게 기쁨이 주는가가 판단의 기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가 그의 삶의 기준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희 할머니한테 참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 외할머니한테. 저희 외할머니 댁에 가면 항상 펼쳐져 있는 것이 성경이었고요. 그 곁에는 까만 뿔테 안경이 항상 놓여져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성경은 항상 손때가 가득 묻어있는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할머니는 말씀하실 때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훈아 너는 언약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걸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너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언약에 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얘기해 주셨고 또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항상 보여주셨어요. 어린 저에게 그것이 항상 박혀 있었습니다. 아 언약으로 사는구나. 언약의 말씀이 있구나 나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삶의 결정의 순간에서 나에게 이득이 되거나 나에게 편한 것이 기준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가 기준이 되라는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과감히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준, 삶의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18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광야를 전전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유다 광야 가보셨습니까? 저는 유다 광야 가봤습니다. 저는 사람이 왜 거기서 살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황량한 곳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서 18년을 보냈습니다. 사울이 자기가 숨어있는 동굴에 들어와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부하들이 다 죽이자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살려보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반드시 이롭고 그에게 반드시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순간의 유혹으로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도 지은 사람입니다. 근데 뭐라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책망했을 때 그는 하나님 없이 바로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의 권력으로 얼마든지 선지자 입 막기 위해서 감옥에 버리거나 부하시켜서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판단 기준은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혼을 소송케 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꿀 같은 말씀을 몹시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지 않다면 그거는 내 심령이 이미 병든 증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꿀처럼 달아서 매일 찾지 않는다면 내 심령 어딘가가 병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꿀같이 말씀을 사모하였고요. 은금보다 더 사모하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가치가 은과 금보다도 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그 말씀으로 경계를 삼고 살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씀을 지켜서 큰 상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것을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요 그 말씀대로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붙들고요 말씀의 기준으로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남겨주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귀찮고 잔소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보여주고 말해주고 가르쳐 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알려진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에게 어느 날 기자가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놀라운 성공과 존경받는 삶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저는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는 실패를 통해서 저는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배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은 실패를 교훈으로 배워서 더 커다란 일을 시도할 수 있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은 로마서 8장 28절이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가르쳐준, 어렸을 때 가르친 이 성경 구절을 평생을 간직하고 살았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링컨 대통령의 신앙 고백처럼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실패할 때 악마는 끝장났다고 내게 말했다. 그러나 내가 실패할 때 하나님은 이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더 커다란 일에 도전하라고 내게 말씀하셨다. 나는 사람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패의 자리에서도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송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여러분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건강에 유익한 것입니다. 말씀은 기쁨을, 말씀은 갈등을 여러분 벗어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져야 하고 그 자녀들의 가치관으로 이 말씀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무엇이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고 신앙의 대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행동이, 정말 우리의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 자녀들에게 더 큰 울림이 있다는 것,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녀를 바라보면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삶이 따르지 않으면 자녀들은 여러분 말보다 삶의 영향을 더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인생을 다 산 후에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그의 인생의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솔로몬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와 부귀영화와 모든 것을 다 누린 사람이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그의 인생을 그 다음 세대에게 얘기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남겨지고 가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형통한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이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윗과 솔로몬 때만이 아니라 대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과 함께 함치면서 지키시고 돌보셔서 왕의 자리를 가질 수 있는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후손들을 통해서 왕이 되게 하셨고요. 유다가 멸망해서 그 왕위가 끊긴 것 같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후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시는 일을 하셔서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영원한 왕으로 하늘보좌에 앉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왕이 인세상을 심판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온 세상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다윗의 유언을 듣고 솔로몬은 그대로 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래도. 그래서 역대하 1장 1절은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 감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케 하시니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셨고요. 그로 인해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왕위가 견고해졌고 심히 창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들이 해야 될 일들, 또 그들에게 맡기신 가정, 직업, 그리고 교회에서 위치, 사회에서 위치들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돼서 날이 갈수록 창대하게 되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가정에게 주어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1707년에 감리교회 창시한 요한 웨슬레이 집에 불이 나게 됩니다. 웨슬레이 아버지는 그 교회의 주임 목사였거든요. 근데 사택이 불타버렸어요. 그때 6살 난 요한 웨슬레이가 하나님의 섭리로 간신히 목숨을 건집니다. 그때 어머니 수잔나가 그것을 본 다음에 요한 웨슬레이를 평소보다 신경 써서 보살펴야 되겠다는 그런 감동을 받게 돼요. 어떤 이유인지. 그래서 요한 웨슬레이를 위해 기도한 내용을 자신의 일기장에 적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주께서 크신 자비를 베푸신 이 아이의 영혼을 이전보다 더욱 각별히 보살피게 하사 이 아이의 정신에 주님의 참 신앙과 덕의 원칙들을 심어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옵나이다. 주님, 이 일을 근실하고 지혜롭게 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이러한 저의 노력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내용을 일장에 적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요 이 기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른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과 영혼이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인도하셔서 예수님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생명과 축복, 그것을 풍성하게 받고요. 형통하고 평탄하며 창대하게 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평생을 다해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기도하고 가장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 사는 그 당대에만 잘 된다면, 그리고 자녀들이 온전히 그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다면 여러분은 평생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 사신 것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미닝풀하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남기고 가신 그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의 레거시가 계속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아무리 당대에 여러분이 뭘 잘하고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 때에서 끊어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신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신학교를 들어갔더니 제 친구들, 같이 신학교 동기로 들어온 친구들은 다 무슨 저기 누구 자녀들인 거예요. BK 목사님 자녀들, EK 장로님 자녀들, DK 저기 집사님들 자녀들, 아니면 EK, 아니 KK입니다. 권사님 자녀들. 근데 저는 NK였어요. 노바리스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소외감을 느꼈어요. 뭐 제 룸메이트로 있던 친구, 지금은 이제 군목으로 집 가 있는데 저랑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에요. 이름도 똑같아요. 샘이에요. 그래서 같은 방에 있었기 때문에 걔는 스킴이고 저는 스팍이었습니다. 근데 얘가 어느 날 밤에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10살 때부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오는 게 꿈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맨날 축복기도 해뒀대요. 제가 그 소리 듣고 밤잠을 설쳤습니다. 저는 10살 때 웨스트민스터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누구도 저에게 웨스트민스터 가라고 얘기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막 진짜 110% 노력을 하고 밤잠 안 자서 해야 되면 간식이 얻는 것을 다른 애들은 너무 쉽게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결심을 합니다.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내 때부터 진짜 믿음의 가정을 제대로 세울 것이다. 그래서 나의 후손들은 그러한 영적 축복을 받고 자라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도 다른 거 하나도 안 봤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큰 사람, 이 사람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요. 그리고 고른 게 지금 저기 앉아있는 제 아내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다해 자녀들에게 남겨야 할 것.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뭐, 10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 얘기는 영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영적 축복을 받는 자녀들이 대대손손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이 남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은 신앙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서는, 그리고 대를 물림될 수 있을 때마다 그 신앙이 단단해지는 신앙의 가문으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 평생을 다해 자녀들에게 남겨야 할 것은 바로 올바른 신앙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이 다 크고 그들의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기도하시는 부모님, 기도하시는 그 기도 소리에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